오늘 말씀의 제목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 멸망입니다. 벨사살 왕과 바벨론 멸망.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오도록 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술만 마신 것이 아니고 사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은 그릇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완전하게 산 거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누가 죽게 되죠?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바벨론이 완전하게 멸망돼버립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느 것으로 우리가 해석도 가능하냐?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동시에 함께 멸망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으로 받아도 우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그럼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때의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보여준 거죠.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글자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다. 그런데 이때 그 글을 보았던, 그 글을 쓰고 있는 손가락을 보았던, 이것을 본 이 벨사살의 왕의 그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어떠한 배짱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겁을 주게 되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도 큰 자가 없어요. 자, 그때 한번 봅시다. 6절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니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항상 얼굴빛이 변합니다. 즐거우면 얼굴이 확 피지고 사람이 악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면 얼굴빛이 어두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정말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성도들이냐 아니냐는 얼굴빛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어두워진 것이 뭐냐? 마음의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빛이 변했단 말이에요. 구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벨사살은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개인의 우리의 죽음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건강하게 사니까 행복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히려 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건강한 건 좋지요. 반드시 건강하면 좋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성경도 암송도 다 했고 모든 걸 다 했지만은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그 대를 이어간 거이죠. 대책이 없어요. 이제 부르지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가지고 7절에 보면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려 한다. 아무리 국가에서 대접을 많이 해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는 즐거움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즐거움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그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예배 자리의 불평으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거기하고 전혀 반대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요? 그의 행실이 옳은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야만이 바로 그의 행실이 바른 행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르지 못한 자가 그 행실이 바른지 안 바른지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8절은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느니라. 대책이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떤 앞에 일을 놔두고 대책을 세우면서 계획을 세운다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 연구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조금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자식들 길로 보면 알잖아요. 잘하고 못해도 그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낳지 않은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다 놓고도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지금 여러 지혜자들과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누가 해석했다고요? 다니엘이 해석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본다면은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알면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시편을 보면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잠언을 보면서 마지막에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요 생명이다는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렸죠. 왜 그래요? 먹고 마실 수 있는 떡이 음료수만 구하는 자들이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기록한 것 같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의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의 바른 봉사자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뽑을 때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왕비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왕이요, 뭐 때문에 얼굴색 변합니까? 이거예요. 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줬던 그의 마음속에 그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13절에 데려와가지고 이 해석을 했던 것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28절의 말씀까지죠. 그러면 이제 그가 와가지고 하는 그런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3장에서는 이렇게 했지요. 일곱 배나 뜨거운 불에다가 너를 던져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신, 왕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멀리한 그럴지라도가 나옵니다. 예, 네가 이 해석을 나한테 다 해준다 하면은 내가 너에게 자줏빛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7절이 그랬죠. 아, 16절에.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이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종말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안다라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이지요.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뭐야? 내가 내 유리한 대로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만들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18절에 왕이여,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하나님이 대통령도 세우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우리는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악한 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절대로 깨닫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 똑같아요. 여기는 뭐 손자니까 부친 그렇게 했을 때 위에 있는 선대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손자예요. 예. 20절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누가 느부갓네살이 뜻이 완화가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제 짐승처럼 될 때야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적그리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서 그랬잖아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믿지요. 1대1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예. 똑같이 이제 23절 그러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22절에 누구한테? 벨사살 왕에게.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말씀 줄을 그으세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망할 줄 알고도 끝날 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다 알고도 그래. 다 알고도. 지식적인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더 점점점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독한 거이죠. 예.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거기에 속한 자들은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4, 이름으로 그랬죠.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란 말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걸 끝나게 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내가 피값 주고 산 내 교회다.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게 난다는 거예요. 이미 너 끝났다. 그래버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인생은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나는데 끝나지를 못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앞에 있는 글자를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무엇을 해 줬느냐? 29절은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지의 통치자 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 박수치고 난리가 나겠죠. 예. 대결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너는 왕으로서는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근수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근수 한번 달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근수도 달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근수도 한번 자기 자신이 달아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예. 진정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느냐? 이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 이걸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겠느냐? 이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화평하고 살게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면 빨리 포기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이미 너는 끝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아쉬운 건 거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벨사살이 오 그래 내가 잘못됐지 하고 돌아섰다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이 베레스는 지금 메네메레 대 우 바르신을 얘기해요. 바르신. 우라는 말은 그러나 바르신. 이 바르신이 여기서 우리 말로는 바르신이라고 쓰는데 이게 베레스입니다. 예, 바르신. 예, 이것은 나누다, 조각을 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를 그렇게 듣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산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일으킬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쓸까 하고 연구한 거예요. 내려놔라. 안 된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술 한잔 먹은 데다가 이미 그런 것은 다 끝났는데 이 답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서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세상 사람 같으면 의시되겠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뭐예요?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종말을 제대로 알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보고 있는 자가 무엇이 그렇게 즐거울 것이 있고 무엇이 그렇게 유익될 것이 있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거 찾는 길이지. 내가 조금 사람의 이름 나면 내가 조금 교회의 이름 나고 빛나고 내가 예? 다른 교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목포 시내에 좀 알아줘. 그게 무슨 나한테 종말의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해요. 자기의 권위 다 세워가지고 한 번 왕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셋째를 세웠지만 다니엘은 셋째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이걸 우리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내 인생 언제 끝날 줄 모른다 이거야. 살아 숨쉬는 그날 시편 150편과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편에 있는 자와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찾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살아야겠다 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기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만 있으면 사람만 죽은 게 아니지 않아요.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일 이미 바벨론은 끝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종말이 완벽한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완전히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세상과 짝이 되게 만들어버린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앞으로는 강단에서 고소한 말을 하면서 속에 딱 뒤집어 놓은 대로 진리를 모르게 될 때는 종교 다원주의의 악한 자들의 모습인데도 구별 못할 수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악한 자의 모습이란 것이 얼마나 할까,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들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우리의 신앙, 그러면서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